사도행전 22장 차례입니다. 21장까지 그 선도여행을 다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서 따라온 유대인들 때문에 그 소동 때문에 결국은 체포된 것이 21장까지였습니다. 그럼 이제 22장 시작할 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고 말합니다. 요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그 바울을 죽이자고 난리치던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는 걸 듣고 예상 바깥이다, 좀 놀랐다는 뜻이죠. 그럼 그전에는 무슨 말 썼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히브리 말을 쓴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저놈이 히브리 말을 하네, 이런 느낌이죠. 그전에 그러면 썼던 말은, 그 당시 통용되던 말은 그 국제공용어라고 그럴까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니까 아시아에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 주로 썼던 언어는 공용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아닌 히브리 말이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좀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오해였겠는가? 저놈이 외국으로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유혹을 해서 이상한 걸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는 별 상관없는 놈으로 여기고 선동하고 죽이자고 나섰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말을 유창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당시에 쓰던 언어가 헬라어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쓰던 언어가요. 그리고 바울이 쓰던 이 히브리 방언 가는 거. 사실 여기 말하는 히브리 방언도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오래 포로 지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래 쓰던 히브리어는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들이 돌아와서 사용한 언어가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에 많은 그 외국어처럼 보이는 글자들이 전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여기 말하는 히브리 방언 가는 말이 사실은 아람어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걸 잘 아세요? 학교 다닐 때 그것도 고문 카던가 그런 겁니다. 그 분명히 우리 글인데도요. 또 어떻게 되게 잘하면 우리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그 뜻을 잘 모르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면 구약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 읽어주는 그걸 듣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걸 쭉 읽고 설명을 쫙 하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저 갈릴리 촌놈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걸 읽고 해석을 하고 또 설명을 하느냐, 놀란 이유가 그런 탓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 바울이 아람어를 통해서 설명을 시작하니까 이들이 일단은 그 놀랬다는 거죠. 놀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우리 민족과는 상관없이 민족의 어떤 반역에 가까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로 여겼던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해요.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가는데, 길리기아는 그 당시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의 도인데요. 도인데 말하면 유다도 하나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 말한다면 뭐 한 나라라고 봐도 좋고, 그 길리기아 성 혹은 길리기아 도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그래서 이 다소라는 곳이 당시로서는 그 지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다소에 대해서 그 앞장 끝에 보세요. 천부장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앞장 끝에 39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다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성 다소라는 곳이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당시에 이 다소라는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 지금식으로 말하면 서울격입니다. 그런 큰 도시에서 자라났고요. 심지어 이곳에는 그 학문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로마에 가서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성에서 자라라고 말합니다. 출생지는 다소고, 그 다음에 자란 곳은요. 이 성에서 그럴 때, 이게 그 글이라면 이 성이 가르치는 곳은 그 다소입니다. 근데 이건 글이 아니고 지금 말이에요.
아, 이 성은 지금 여기 잡혀가는 성입니다.
그렇죠. 이게 글이 아니고 말이라는 것은 지금 그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이 성에서 자랐다. 말하고 있는 이 성. 어느 성이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에게서 우리 흔히 사사했다라는 표현 쓰죠.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던 랍비 중에 한 사람. 아주 존경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웠다 그러면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령 바울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듣는 사람이 이 겁을 좀 낼랑가. 오늘 아침에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경주에서 나서 포항에서 자라서 학교는 동기상고 나와가지고 이래갖고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 느낌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이런 식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던 뉴욕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한국의 서울에서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 군 복무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이래 나오면요. 누가 갔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거기다가 외국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우리말을 잘 못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놈이 우리말을 아주 유창하게 해대면요. 바울을 죽이자 하고 그 하던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갑자기 감정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고 저거 순 무식하고 잘못된 놈 아니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장 탁월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대는데 좀 더 뒤에 가보면요. 너희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느냐? 나는 너희보다 열심히 더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절이 그렇죠?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얘기는 너희가 열심히 있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면서 자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게 위력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이때 말 한마디 잘못 삐걱해버리면 몰매를 맞을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용어가 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부형들아라고 말을 하죠. 이 부형들아라는 표현이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가끔 나와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때도 이 부형들아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떨 때는요 그 형님들 그리고 선배님 여러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중한 표현을 써서 이들에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들이 수긍하고 오히려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로 써서 이들을 이제 자기 변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식당에 가가지고 뭐 한 잔 더 얻어먹으려고 하면 웨이터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안 올 것도 하나 더 옵니다. 뭐 여러분들이야 그렇지만은 저 좀 젊은 아줌마한테 아줌마 했다가 그거보다는 차라리 없고 틀림없이 아줌마지만은 그래도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아가씨라고 부르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여기 부형들아라는 것도 바울이 많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불러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변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발행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믿는 형제들을 체포하러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게 한 분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이 가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내가 가겠다 해서 나섰을 것 같아요? 나섰을 것 같아요. 나서는 것을 대제사장이 허락을 하고 뒤에서 밀어줬겠죠. 그리고 만장해서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뒷얘기를 알잖아요. 뒷얘기를 가만히 알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한 게 누구겠느냐? 예수님 아닐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끝으로 드러난 것밖에는 모릅니다.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가려고 나섰고 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밀어줘서 갔는 것, 그건 표면상의 표면상 이유죠. 근데 우리가 그 뒷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오도록 해놓고 도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보는 많은 일들이 내 노력으로 혹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일 때에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교단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쓰죠.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뭐 유혹을 받아서 나쁜 짓을 해야 될 상황에 딱 처했을 때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몰래 좀 집어먹고 몰래 좀 뭐 남의 이익을 가로챌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못하는 이유가요? 양심에 찔려서? 그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는 생각이요.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용감하게 갔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아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현장에서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면 듣고 있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끊었을지를 한번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보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가 몹시 난 유대인들이 돼서 이 이야기를 쭉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듣다가 어디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끊었을까 상상하고 요 글들을 계속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6, 7, 8, 9 쭉 넘어가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점에 햇빛이 비쳐서 엎어졌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아무런 거부감도 없이 그냥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6, 7, 8, 9, 10 이렇게 보시면서 아무리 떨어져도 더 이상은 못 듣겠다. 어디에서 끊었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이 유대인들이 싫어한 게 뭐였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
이방인에게 가는 거는 이제 22장이 끝까지, 저기까지 가야 나오는 이야기고, 도중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반감을 품고, 안 되겠다, 그러고, 끊을 만한 곳이 없더란 말이죠. 참 뜻밖인데요. 8절에 보세요. 예.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배격하고 예수란 말을 못 꺼내게 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기서 잘랐어야 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아무 반감을 보이지 않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이 많이 누그러졌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를 유대교의 한 1파 정도로 여겼거나 같은 무리로 여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유대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만 나오면 완전히 반발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그런 반발을 보이지 않냐고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유대인과 완전 결별한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열심히 했던 사울이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한 것까지도 별 거부감이 없이 막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럴 수 있겠다고 듣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초기에, 맨 초기는 초기지만, 그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았던 그 일부 유대인이 그, 보수 일부.
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극히 일부고.
일부의 그 지도를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또 별개의 게 아닐까. 이게 약간의 어떤 그.
그런 이유도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이제 예수를 따른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크게 거부감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가 뭐 더 달라지는 거예요?
아, 문제는 나중이죠.
이방인한테 이거 전교하면서 예. 완전히 갈라진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진 것은 훨씬 그 뒤에 일입니다. 다만 저 8절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데 그 6절에요.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그를 둘러 비춘 그 빛은 좀 정상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바울을 비춘 이 빛이 좀 특이한 빛이라는 거는요? 어떤 점에서?
소리가 들리는 소리.
아, 소리 나는 빛이요?
예, 소리가, 아니, 예, 바울만 소리를 듣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듣고. 예? 근데 좀, 바울은 듣는 빛. 아니, 빛은 보인다고.
빛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강렬한 빛일 것 같으면 모두가 눈이 멀어야 되는데 바울 한 사람만 눈이 멀고 다른 사람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빛처럼 이렇게 착 퍼져나가는 이런 빛이 아니고 한 사람만 표적을 겨냥해서 비치는 요 특수한 빛이고 아, 눈이 햇빛이 되게 비치면 눈 감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도 눈이 멀었다는 거는요. 눈 감아도 뚫고 들어오는 빛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빛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만 표적으로 삼고 그에게 강렬하게 비친 빛. 무슨 빛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거기서 소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 자체가, 말은 그리 여기서 안 해도 이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예수를 빛이라고 말한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듣기 쉬울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빛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하세요.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합니다. 이 빛이 세상의 빛이었으니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1장 5절에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고도 말하고 하나님은 빛이라고도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계시록 21장에 저 끝에 가도요. 거기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캄캄하겠네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린 양 자체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바울에게 다가온 기묘한 빛, 예수 그리스도고 그 빛 속에서 예수는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알아들었는데 함께 있었던 사람은요. 사도행전 9장인가 보면 이 장면이 다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다른 사람도 소리를 들어요. 소리는 다 함께 들었는데 그 말 뜻은 바울만 알아들었고 다른 사람은요. 천둥이 쳤다, 우레가 울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내용을. 그것도 좀 이상하다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또 그런 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본다거나 이런 예가 또 어디 있나요? 성경에 좀 있습니다. 그런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발람 선지자가 그 나귀 타고 가던 사건 있죠. 왜 나귀는 길 앞에 서 있는 그 천사를 봅니다. 보고 안 가려고 버티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놈 자식 왜 안 가냐고 막 두들기죠. 그러니까 짐승은 보는데 사람은 그걸 못 보는 이런 장면이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확인 한번 하세요. 다니엘서 10장에도요.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상을 받을 때에 다니엘이 내용을 알아듣고 있는데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막 기절초풍해가지고 혼비백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제일 유명한 장면 하나는 든다면 그거 있죠. 그와 저 도단에 엘리사가 있을 때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요. 성을 완전히 뱅 둘러쌌습니다.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하고 자기 생을 막 깨웠더니 엘리사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환은 그걸 못 봤는데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서요. 똑같은 사물을 두고 다 똑같이 보는 건 아닙니다. 차이가 나는 때가 간혹 있어요. 귀도 더더욱 좀 잘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들어서 생생하게 기억을 다 하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기억 전혀 못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런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영적인 문제에 딱 부닥치면요. 보는 사람은 보는데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이런 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든 눈이든 잘 발달을 시켜놓지 않으면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누가 앉아있다고 여기 귀 없는 사람 어딨노? 그럼 요새 뭐라고 했겠어요? 달리 닦고 다 귀가 아니다. 그 얘기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들려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있기는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들을 성경이 자주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귀 달려있고 눈 달려있다고 다 보고 듣는 게 아니고요. 보고 들을 귀가 없고 눈이 없으면 보여줘도 못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8절 보십시다. 아, 7절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네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이 언제 핍박받았다고 이러십니까? 사울이 좀 똑똑했으면 이때 했을 텐데요. 난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그런 적 없는데요. 아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거다. 아 여러분 저 혹시 어디 가서 욕 좀 얻어먹더라도 기쁘게 들으세요. 뭐 기뻐할 것까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한마디 하셔요. 뭡니까? 네가 지금 누구한테 욕하는 건지 아냐? 예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자를 향해서 욕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욕이나 마찬가지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강 큰 짓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자신을 직접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거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울이, 아, 이거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야 정상입니까? 예? 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 아니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런지 한번 보세요.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잘못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잘못한 줄 알았으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바울은 여기서 다 꺼퍼져가지고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거 하나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가 두들겼잖아요.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다 풀려난 다음에 간수가 아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죠.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물어요? 곧 답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이 구절 나오잖아요. 간수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런 얘기거든요. 어찌하오리까 하는 말이나 여기에 나오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말은 같은 것 같은데 아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요렇게 말할 때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까지 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잘못한 사람들의 태도가 맞는 겁니다. 우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해 줘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잘못했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아마 영어식 표현도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옷 잡고 가는 말 있죠. 예. 영어식 표현은 What shall I do 거든요. 내가 뭘 해야 할까?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뭘 해야 할까? 이런 쪽 생각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나오는 이 표현이 이게 맞더라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을 때를 주셨습니다. 하고 벅 엎어지는 것보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고 잘못을 비는 자세이더라. 그런 겁니다. 이때까지는 바울이 기고만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공문을 받아들고 이런 모자식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말을 타고 막 열심히 달려갔겠죠. 그가 다메섹에 어떻게 입성합니까? 눈물 상태가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눈물 상태가 돼서 이끌어 들어가는 겁니다. 기고만장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만약에 비유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비유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기고만장해서 신이 나서 달려가다가 결국 들어갈 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맥없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런 측면에도 넣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말만 그리하고 실제로는 자기 힘, 자기 능력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만 믿고 기고 만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실족해버린 사람. 그런 예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바울은요, 이 기고 만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 큰일 한다고 용감하게 갔었는데 그게 잘못인 줄을 딱 깨닫는 순간에요. 소경이 돼서 남의 손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노라 그러면서도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 내 힘, 내 재력 믿고 열심만, 내 힘만 갖고 열심히 내고 있는 것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변모가 사실은요, 자기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내던 열심은 이럴 위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절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러분 이 표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정말 경건한 사람 맞습니까?
아나니아와 삽질할 때 그 아나니아요?
다른 사람입니다. 예. 14절에도 약간 문제되는 듯한 표현이 하나 나오지 보세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 의인이 누구예요?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저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의인이라고 말하고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뭐가 문제가 되죠? 바울은 율법이라면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나 율법에 의지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 바울을 다시 눈뜨게 하고 일으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여기 이 구절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설명하려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 그게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 이 표현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예.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의인 가는 표현인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우냐? 그게 저 의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의롭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거나 다른 뜻이 아닙니다. 듣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해서 아나니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참 재밌는 거 하나는요. 그 눈뜨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중요한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직접 안 하시고요? 그 눈도 못 뜨고 있는 바울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게 하셨을까? 주여 니시니까 내가 예수라 얘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성에 들어가면 내게 보일 자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중요한 거. 그래서 눈뜨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다른 사명을 부여하는 일을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을까요?
바울이
네?
이런 그 예수님 다른 제자들과 연결고리가 생기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미를
가잖아요. 예, 맞는 얘기예요.
누가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말이죠. 그렇게 눈이 멀었는데 성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눈뜨게 해주고 그에게 사명을 다 주고 잃어버리면 그 다음 바울이 보세요. 그 다음부터 행동을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나 눈뜨게 하고 나에게 직접 사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해나갈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눈뜨게 해준 사람 누구요? 아나니아거든요. 아나니아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 중에 서열로 치면 여딕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보다가는 미치란 말이에요. 아무리 경건해도.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눈 떠졌다고요?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떠졌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나에게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져도 아나니아를 만나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후에라도 아나니아를 만나면 고맙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어 이런 일을 통함으로 해서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를 하나로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안 하시는 겁니다. 그 아나니아가 존경하는 다른 제자들을 바울이 존경 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바울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 협력해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게 하도록 하기에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맡기신 것이 옳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혼자 용감하게 해가는 게 아니고 형제들과 서로 협력해서 서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뜨게 하고 뭐 사명을 부여하는 것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셔야 격에 어울릴 듯한데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아나니아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협력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의도이죠. 그 아나니아의 표현을 빌리면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뭘 하셨는지 보셔요. 아까 봤던 14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 놓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하신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둘째는 예수를 보게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믿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은 요 세 가지를 포함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셋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해요? 만약에 그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본다면요, 그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를 보지 못했고 예수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셋 중에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약해요? 아니면 어느 것이 제일 강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 잘 압니까? 잘 모릅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딱지를 누구로 만들어 두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거는요. 왜? 그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자꾸 찾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뜻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어느 것일까를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데 거의 대부분 답을 압니다. 어떨 때 몰라요? 그런 노력을 안 하거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엉뚱한 짓을 자꾸 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지, 내가 이 편에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러 갈 것인가, 그냥 막,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겠지만, 공부하러 갈 것인가, 아마 피곤한 데 들어 누웠을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답은 쉬워요, 항상. 요새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자꾸나고 좀 쉬라고 하도 못 박질러서 와서, 그러면 막, 한번 쉬어보자, 이러고는, 요새 하는 일이 자는 거, 그 다음에 잠만 오면 자고 그냥 쉬고 있는 중입니다. 연습하지 마, 좀 쉬자, 이러고 있는데 새벽 기도할 시간이 깹니다. 깨나요. 그래서 갈까 어떨까 고민을 좀 하다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 어려워요? 무조건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정말 몸이 좀 약해져 있다니까, 바로 하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가더라도, 뭐, 너 할 일이 뭐냐, 일 나와서 또 성경책 펴놓고 앉아가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으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막 무조건 모든 걸 가져치고 그냥 개나 쫓아가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만, 어려운 것만 분명히 아닙니다. 어떨 때 참 쉬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아니, 꼭 눈으로, 내 눈으로 봐야 보는 겁니까? 여기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과 전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본 것이고 만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이 셋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아는 게 제일 약하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참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욕심.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모르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대학 갈 때 원서 쓸 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고 원서 표현하고 고민하고 앉았는데, 그걸 하나님 뜻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수준에 제일 맞는 데를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 뜻을 모르는지 아세요? 실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가고 싶은 거는 더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 그건 넘어가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이 예수를 만난 것도 쉬워요. 압니다.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이럴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듣는 것.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죠. 바울을 그 향해서 이 세 가지를 하셔서 그 다음에요.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중간에 이야기, 바울이 이야기를 조금 생략을 하고 17절 보십시다. 좀 본인이 생략을 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럼 예수를 믿고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왜 성전에서 기도합니까?
성전에 못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못 가는 것도 아니죠.
예,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전에 그냥 갔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들과 완전 결별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이게 구별이 선이 안 그어지던 때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의 계시를 하나 받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면 빨리 나가야 돼요? 우물쭈물 해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근데 바울이 답변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는데 답변이 왜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은 저놈들이 네 말 전혀 안 듣는다.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고, 바울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했던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런 이유는.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나가도 안 되겠다는 자기 생각이 같은데. 그게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네?
안전 안 하게 그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이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 대한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에 대한 그건 중요한 뭔지.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답을 내는 게 참 좋아요. 예수님은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안 듣는다 나가라. 바울은요. 예수님 지금 내가 그냥 나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에게 죄를 많이 지었죠? 믿는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박해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박해를 두려워해서 내가 도망쳐 나가버리면 하다가 막말로 이래 되는 겁니다. 나중에 스데반을 낯으로 만나게 됩니까? 차라리 뭡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한 가지는 그냥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다 박해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아니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네 말을 전혀 안 들으는 거니까 안 들을 거니까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이 교회는 농대초도요. 이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 저 큰 일을 해야 될 인물이. 자본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나가라 하는데 바울은 못 나갑니다. 내가 지금 나가고 이게 죽는 게 두려워서 내가 여기서 도망을 친다면 예수님 내게도 내가 무슨 낯짝을 들겠으면 막말로 스데반 얘기한 건 이겁니다. 내가 스데반 앞에 가서 무슨 낯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새로 해주셔요. 뭐라고요? 네가 할 일은 일단 여기서 나가는 거다.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것 때문에 나가라 하는 거다. 아,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요? 제가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서 이방인에게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뒤를 이어서 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더 이상 못 듣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된다. 저놈 지키라. 이러는 거죠. 바울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저 사람을 바꿔버렸다고 말할 때도 잠자코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요. 여기 와서 도저히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사람이 바뀌어가 예수 믿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는요. 저건 21절에 그 예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요, 얘기하세요.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느냐, 그거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 말하는 우월감에 대한 도전이죠. 선민의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못 견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열심이고 하나님 뜻대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그런 우월감에 젖어서 거기에 자존심을 상하면 견뎌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아주 강한 거죠. 여기까지 사울이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막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친 게 짓을 하는 겁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더라. 뭐 그러는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옆에 서있던 천부장은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옆에 서있던 천부장은 모릅니다. 내용을요.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단지 눈에 띄는 거는요. 군중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 그것만 압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된지도 모르면서 이 천부장은요. 바울을 데려가서 신문하라고 그러죠. 신문이라고 하는 게 뭐 딴 거 없습니다. 묶어서 패는 거죠. 무슨 근거로 바울에게 채찍질 하려고 달렸잖아요.
신동이라고 해서 발면 소란을 막 야기시켰잖아.
소란을 야기... 시켰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 군중들하고 누가 잘못한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수고 혼자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때로는 다수가 틀렸을 경우가 참 많은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천부장 입장에서는요 뭐 다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다수가 떠든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니라 사실을 늘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뭐든 간에 많은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함부로 동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뭐 천부장 입장에서는 무슨 별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했는 말 한마디는 딱 뭡니까? 바울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25절에요.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걸, 이 대목을 이해하려면요. 일제시대 때를 상상하는 게, 뭐, 옳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일어난 뭐죠? 6.3 맞나? 아니, 학생의 날 옛날에 10월 3일인가? 학생의 날 가는 게 왜 만들어져가 있었죠? 역사관에서 한국 학생하고 일본 학생하고 태산을 붙은 겁니다. 누가 잘했을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10중 8구 일본 애들이 잘못한 겁니다. 한국 애들이 함부로 그 펼 수 있어요? 일본 애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한국 애들이 함부로 패면요. 부탁해 가죠. 가면 틀림없이 공정한 재판이 안 내립니다. 그런데 그걸 각오하고서라도 한국 애들이 패싸움을 붙었다는 거는요. 일본 애들이 많이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일본 애들이 많이 잘못합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잡혀가고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법이요. 일본 애들 편을 들 거거든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적어도 일제시대라면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로마가 법을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겠어요? 자기 시민요? 얼마나 특별하게 보호했겠습니까? 로마 시민 된 자를 함부로 채찍질하면 죄가 큽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것이었길래 여기 나오는 이 천부장은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산 사람하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하고 맞붙으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는 로마 시민 된 자다라는 이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진 겁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채찍질 하려던 백부장이 기급을 하고 물러나는 거죠. 만약에 매를 들었다면요. 그 책임을 자기가 다 덮었어야 할 판이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랐으면 천부장이 여기는 왔어라고 되어 있죠. 27절 보세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28절이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이 시민권을 타는 말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요 힘 있는 말이죠. 그럼 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잘 활용했을까요? 잘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뭐 여기 얘기가 아니고 그 바울의 전체적인 그 활동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이마빡에다 딱 붙이고 다녔더라면요. 그렇게 매 안 맞았을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마빡에다가 로마 시민권 붙이고 다녔으면요. 그래 안 맞았습니다. 로마 시민된 자를 누가 함부로 칩니까? 천부장도 함부로 저게 못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렇게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이거나 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았고요. 정말 필요한 것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에 또 정말 부당한 대접을 받을 그럴 때에 한 번씩 꺼내들었던 거죠. 저는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위대한 인물 맞습니다. 이런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한국인 선교사들이 지금 외국으로 나가면 별로 반발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선교사나 혹은 일본인 선교사가 동남아시아로 선교하러 나가면요, 참 반발을 많이 쌉니다. 왜 그렇죠? 식민지 가는데. 그 옛날에 옛날 선교사들이 무력으로 어느 지역을 점령하러 갈 때 선교사들이 같이 따라간 겁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군대가 들어간 곳에 선교사가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인도 같은 경우 아마 좋은 예입니다. 인도를 어느 나라가 식민지 삼았죠? 영국이죠. 거기에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잘 됐죠. 식민지로 있고 총독이 영국 사람이고 영국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영국인 선교사가 들어갔으니까요. 물론 그 다음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치 권력이 나중에 물러나 버리고 독립이 되잖아요. 독립이 딱 되면 인도 사람들이 영국 가면요, 이빨이 갈리는 겁니다. 이빨이 갈릴 때 그러면 동시에 같은 이빨을 어디에다 대고 가는 거니까 선교사도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도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화 되었던 그 지역의 기독교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저거 식민지 앞잡이였던 종교잖아.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는데 이 하층민 그리고 관세받는 소수로 남아있는 거죠. 이유는요? 정치 권력이 군대가 들어가서 점령할 때 선교사가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버린 겁니다. 한국 선교사가 왜 다른 데 가서 대책을 덜 받는 거 하니까요? 한국 군대가 갈 때 선교사가 따라 나간 데가 없어요. 한국은 오히려 늘 당하기만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가 파송되어 가니까 반대나 적대감이 덜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복음을 전한다고 나가면 당장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권력이 사라질 때는요, 그 복음마저도 함께 흔들려 버릴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정말 종처럼요. 그럼 바울이 그 한 말 중에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은 게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생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누구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해 주기만 한데도요 얼마나 훌륭한 건지 모릅니다. 혹시 뭐 압니까? 집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면요, 너 아빠뻔 좀 봐라 이렇게만 돼도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혹시 압니까? 또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이 앉아가지고요, 너 엄마 밥만 따라해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한국 남편들이 그런 말이 아마 참 인정할 겁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다 소리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소리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여러 군데서 그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가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갖다가 단단하게 앞세워가지고요 그런 권위를 앞세워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좋은 시민권자라는 거 묻어놓고 종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천부장이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30절 보세요.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의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웁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바울이 그 먼 길을 전도하고 여행하고 돌아가 예루살렘에 왔으면 참 거창한 환영 행사라도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환영 행사가 아니고 오히려 체포가 된 겁니다. 참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3차에 걸쳐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느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대집이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예? 아, 알고는 왔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는 걸 알고는 왔죠. 그렇지만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체포되고 구금된 거에 대해서 바울이 만약에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했다면 뭐라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아원 목사님이 아들 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감사 제목 10가지를 말씀했거든요. 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러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뭡니까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고 바울이 만약에 감사를 했다면 뭐라고 감사했을 것인가 30절을 본 거라요. 세 사람도 두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30절 안에서요?
예. 예? 아 그럼요. 내가 찾아다니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데 내가 찾아다니지 않는데 내 말 들을 사람들을요? 다 모아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있을까요?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저 가난하고 힘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모인 사람들은? 예? 요 아주 고급 인간들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한 번씩 전하려고 그러면요.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요놈들 다 모아놨네요. 또 있을까요? 다른 때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두들겨 맞아 죽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도망다니기 바쁘고 그냥 온갖 바퀴 다 맞았는데요. 이때는요, 천부장이 옆에서 딱 지키고 있잖아요? 세상에, 바울 입장에서는, 야, 야, 이거 그저 웃기다. 감사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이 장면을 보고서,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막힌 환경을 만들어 주셨네요. 그러면서 신나게 떠드는 겁니다. 그 뒤에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사실은요 바울이 이 안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립니다. 한 3년 동안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이제 그 뭐 뭡니까 칼 쓰고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대 안에서 자유롭게 갇혀 있습니다. 부대 밖에는 못 나가는데 부대 안에서는 자유롭게 있고 바울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친구들 다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시라고 해서 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놔두면 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쉬기는 좀 쉬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쉬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 안에 3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본의 아니게 진짜 쉬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본다면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겠다. 그러면 그냥 왔다 쳐봅시다. 온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위대한 사도 바울하고 찬송하고 환영하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이랬으면요. 휴식은 그냥 탈이 더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갇혀가지고요. 찾아오는 친구들 제한된 사람만 만나게 하고 안에서 자유롭게 뭐 좀 억울하지만 3년을 그 낮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랫도록 전도여행 다녔던 바울에게 진정한 휴식의 기간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바울의 전도여행 1, 2, 3차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이 나고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바울의 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또 성경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라고 설명을 하더니 그 다음에 그 전도여행 끝부분에 가보면요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라고 설명을 하더니 여기 와서는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고난받는 증인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